은혜와 믿음의 균형에 대해서 오늘 어지간히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믿음의 반응과 또 뒤에서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지 그런 영역을 나누는데 첫 번째 믿음의 반응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요, 은혜라는 게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이 둘이 잘 결합되어야 합니다. 제가 믿음의 연삼, 성령의 연삼 이게 좀 부족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믿음이 있어야 그게 우리에게 지금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자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교회가 진행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면 현실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쪽은 자 믿음보다 은혜만을 강조합니다. 아니 물론 믿음도 중요하다 얘기해요. 그런데 그냥 말로만 믿음이지 실제는 뭐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뭐 우리가 할 게 뭐 있어. 이런 수동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믿음을 뒤로 넘기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는 그러한 흐름이 있고요. 또 한쪽은요. 은혜를 뵌 척하고요. 믿음만 강조하는 쪽이 있어요.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은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믿음만 강조한다는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믿음 말고요. 다른 식의 믿음을 얘기한다고요. 아시겠죠? 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균형을 잡혀야 되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게 한 일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게 없었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그게 있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런 형태를 은혜라 그래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때 하나님 믿지도 않았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어요. 물론 2000년 전이니까 우리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 당시로 본다면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죠? 또 주님을 배척했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살리려면 이 길밖에 없다. 이 죄를 대신 지고 가게 하고 또 채찍에 맞아 질병을 가져가게 하는 이 길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 그 일을 진행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이렇게 된 걸. 그리고 그 내용을 전해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은혜가 없는데 믿기만 한다? 있을 수가 없죠. 왜? 믿어야 할 근거가 있잖아요. 믿어야 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먼저 주어지고 그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은혜와 믿음의 결합이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내는데요. 믿음을 배척하면서 은혜만을 취하거나 은혜를 배척하면서 믿음만 취하는 것은요, 사실은 좀 치우쳐 있고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소금이 우리가 유익하잖아요. 근데 소금이 두 원소가 결합된 거라고요. 나트륨하고 염소하고 둘이 같이 결합됐어요. 나트륨은 뭐예요? 아주 위험한 물질이에요. 나트륨에 물 들어가면 폭발해요. 그 다음에 염소 같은 것도 어때요? 염소도 산소하고 만나면 독소가 생겨요. 이런 물질이거든요. 근데 각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라는 거지. 예, 그런 것처럼 은혜와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은혜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믿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원리를 보면 은혜만 강조하면 독소가 생기고 믿음만 강조하면 독소가 생기고 그러나 이 둘을 결합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자세히 보자고요. 뭐 쉽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쉽죠? 마귀를 대적하라. 쉬워요. 근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이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해요? 복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고 마귀가 방해하는 거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 돼요. 이런 원리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 깊이 들어가 보면 뭐라고요? 어떤 일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고 어떤 일은 마귀가 계획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저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믿음을 반응해서 복종하고 마귀가 계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만 강조하는 데는 뭐예요? 마귀가 공격해도 모든 게 하나님이 허용했어. 하나님의 은혜지 뭐. 그냥 어쩔 수 없어. 내가 그냥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내 식으로 쉽게 정리하면 안 된다고요. 저런 의미들을, 저런 말이 왜 나왔을까? 그 배경에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쉽지만 저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영역에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있고 어떤 영역은 마귀가 방해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다 하셔. 이렇게 되면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가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냥 수용해버려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옵니다. 자, 그래서 저기 마귀를 대적하라 한 일은요, 또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일인가 하면 사실은 마귀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는데 대적을 안 하면 동의하는 꼴이 돼요. 그냥 받아들이는 꼴이 돼요. 그래서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마귀가 그냥 나를 공격한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협조 없이는요, 마귀가 공격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 하고 싶은데 우리 협조 없으면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협조가 없으면요, 마귀가 우리 인생을 틈타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이 마귀여 오소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제시한 진리를 내가 모르거나 무지하거나 그걸 안 받아들이면 마귀는 영락없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싸우는 걸 말해요. 자, 여기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대적 안 하면 그냥 어떻게 교묘하게 뚫고 들어와요. 아주 비신사적이에요, 제가. 근데 그게 여러분이 동의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서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배워가는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불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이게 사실은요, 하나님을 제한해버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한해,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우리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히 여겨서 우리에게 신사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불신은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41절에 보면 참으로 그들이 뒤로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제한하셨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건 누구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안 가. 돌이켜. 거부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하기를 원하는 것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몰라. 그리고 그 길대로 안 가.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못 이루어져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서 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자, 신명기서 저기 보면 하나님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저기 15절에서부터 하나님이 뭐라 그런가 하면, 야, 쳐들어가라. 내가 저 땅 너희들 줬어. 너 가서 차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랬는데 그 선배들은 뭐예요? 심중에 이르기를 저들이 우리보다 많고 성도 튼튼하고 체격도 좋으니까 우리 못 가.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의 내용을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정복 그 일들의 1세대는 어떻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뭐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근데 2세대는요. 그의 자손 세대는 들어갔어요. 왜요?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면에서 2세대보다 1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봤어요. 10가지 재앙에다가 홍해도 건넜지. 만나도 경험했지.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지. 그러면요. 누가 더 믿기 좋아요? 1세대예요. 그런데 2세대가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1세대는 다 죽고요. 그래서 저 내용을 조금 다르게 돌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내가 만일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다 하면, 근데 저 위에는 뭡니까? 자기들 얘기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새로운 이 버전을 보면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에게 줬어. 근데 너희들이 가서 취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그들을 내쫓으겠냐. 그 얘기가 맞먹습니다. 저 위에는 뭐라고요? 아, 저들이 민족이 너무나 세니까 우리 못해.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걸 판을 바꿔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불신으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어찌 저들을 쫓아내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복을 주겠냐. 이 얘기예요.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질병을 다 가져가게 했어요. 예수님. 죄도 다 가져가게 하고. 그랬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연약한 것 질병이 이제는 틈탈 수 없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믿어. 하나님의 계획을 안 믿고 세상 방식 따라. 그러면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의 삶에 역사 못해요. 그렇잖아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되는 것, 반대되는 사단의 공격은 대적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믿음 또 예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불신으로 두려워하고 의심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게 진리야, 이게 오라, 이렇게 여러분이 가야 되는데, 아니 말씀은 그렇지만 환경은 이런데 에이 난 못해 이러면 하나님 못하십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 예를 봅시다. 바울의 삶을 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삶을 보면 지금 헛되지 아니하여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그가 반응했던 내용을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봅시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못할지니라. 자, 사도 바울이 저렇게 자기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 그런가 하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 그래서 그가 예수를 따르드는 무리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추앙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바울 보기에는 오, 이 사람들이 이단을 따라가네? 이러면서 그 무리를 소탕하려고 지금 막 자기가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이. 그런데 어디까지 간가 하면 다메섹까지 가고 심지어 스데반이라는 청년을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이 됐어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을 찔리는 말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러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재판하듯이 증인이 있어야 돼, 법적으로. 그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도가 아니었죠. 사울이 자기가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증인들의 옷을 자기가 받았어요. 이랬던 사람들. 근데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본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 저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러고 죽었어요. 이 사울이요, 충격을 먹었어요. 어떻게 저러냐?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감동을 먹었어요. 감동을 먹었지만 어떻습니까? 그거는 감동이라 할 수 없죠. 찔림을 받았죠. 막 붕괴하고 하는데 이제 찔림을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서 이제 지금을 말하면 시리아 지역에 예수 믿는 자들을 거기에도 피난 갔으니까 붙들어 오려고 갔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강력한 빛 가운데 꼬꾸라졌어요. 여러분 봅시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쓸어버려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않고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바울이요.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게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은혜를 하나도 흘려보지 않으려고 아주 열심히 애를 썼어요. 열심히. 그래서 유럽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뛰어난 일을 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대강대강 할 거예요. 왜? 베드로나 뭐 다른 사람들 보세요. 뭐 크게 한 거 없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다고요? 그 해 지역을 그 핍박과 두들겨 맞으면서 배고픔에서 파도의 위험에 파선의 위험에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은혜를 그렇게 입은 것을 자기는 그 은혜를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흘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 것을 내가 깨달으면 어떠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쏟을 수 있어요. 다윗이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쏟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은혜 좋아. 그 다음에는 뭡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이게 은혜를 쏟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땠다고요? 정말 그 예수가 생명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걸 내가 알려야 되겠다. 내가 나태하지 말고 더 열심히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이게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울에게 받은 은혜나 우리가 받은 은혜나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별로 반응 없어요. 예. 뭐, 바쁘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바울은 그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울일 때 어떻게 됐다고요? 엉뚱한 짓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부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어땠습니까? 그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은혜는 내 상태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사함도 주시고 치유도 경험하게 하고 자유케 되고 기쁨과 평안을 이미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다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은혜는 와 있지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역사를 못한다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내 것이 된다. 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줬는데 이 땅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그 은혜, 모든 사람의 질병, 모든 저주를 다 정리했는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모르면 못 누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반대하더라도 끝까지 가서 이런 은혜가 있다고 자꾸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문이 열려서 받아들여서 그 주님의 주신 은혜를 누렸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려면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주어진 것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려면 누군가는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 어떤 뜻,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시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도바울이 했잖아요. 그렇죠? 사도바울이 두들겨 맞아가며 파선당하며 배고프며 잠도 못 자며 맹수에 의음당하며 죽임 당할 뻔하며 매질도 당하고 그러면서 저 일을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뭐 했다고요? 그 은혜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요, 영적 전쟁,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했던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수고를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거저주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려면 분명히 우리 쪽에서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영적 전쟁이라 한 게 이거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에 나와 있어요. 누군가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든 우리의 교회의 문제든 이 땅의 문제든 누군가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네. 그러면 이걸 해야 되겠네.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대개는요. 어떻다고요? 나 환경이 이래서 못해. 나 열심히 애들 키워야 되고 나 먹고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 대개 그러잖아요. 나는 뭐 가진 것도 없어. 나는 뭐 부족해. 그래 나는 못해. 이렇게 우리는 대개 생각해요. 그게 뭐라고요? 사실은 영적 전쟁이 걸려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니 그냥 사단이 와서 여러분을 막 괴롭힌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내가 주변 환경, 여건, 환경 보고 아니 내가 안 해도 돼. 나는 지금 상황이 이런데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런 게 바로 뭐라고요? 사단이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하게 만든다고요, 우리를.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날 책임진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는 그리 가리라.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은혜가 역사가 돼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대개는 어떻다고요? 아, 그건 알겠는데 하나님 뜻 알아.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 나 다 알아. 이해해. 그런데 내가 지금 환경이 이렇잖아. 그거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아이고 봐봐. 우리는 군사도 없잖냐? 우리는 무기도 없잖냐? 우리 뭐로 하겠어? 저 사람들은 성도 튼튼하고 뭐로 하겠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주어진 것을 내가 깨달으면 환경과 여건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서. 근데 그 영역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머리까지 이해했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 그렇지만 내 지금 상황이잖아. 상황이 이렇잖아. 내 상황 이해하잖아.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 지금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지만 은혜가 주어지면 모든 환경이 막 열려서 좋게 열려서 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와 있는데 문제는 내가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누구든지 상황이 있잖아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온 것을 딱 붙들고 그게 이루어지게 하려면 누군가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그 영역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그 은혜가 온 것을 내가 반응하려면 내 환경도 좀 좋아지고 여건도 되어지면 내가 그것을 하리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영적 전쟁에 지금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정적인 복을 주셔서 막 열어가기를 원하셔. 은혜가 와 있어. 근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면서 그 길을 찾고 나가면 되는데 아, 나 그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하기를 원하는 마음 줬는데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 아, 그래서 뭐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걸 끝나요. 이런 내용들이. 내가 지금 돈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다고 내가 은혜를 줬다. 그럼 내가 그걸 하리라. 근데 환경은 지금 없어. 뭐 자금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그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은혜로 문을 열어줘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 지금 애들 대학 다니지, 뭐 부모님들은 요양원에 가 있지, 돈은 많이 들지, 아, 그 어떻게 하냐, 못하겠다. 그럼 자신을 딱 내려놓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그냥 그 한계에서 멈춘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게 영적 전쟁이라고요. 그 영적 전쟁에 말려들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 그러하면 이 상황, 환경 보지 마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시라고요. 아멘. 예. 그래서 취하세요.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비전 줬으면 나 저 일을 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은혜를 줬어. 나 저거 한다. 그리고 환경 여건 보지 말고 달려가시는 거예요. 차근차근 가시는, 그럼 하나님 지혜를 줘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과 실랑이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 일 해라 하고 비전을 줬다고요. 은혜를 줬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상황을 자꾸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못해요, 못해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신랑이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 상황 모르시겠어요? 알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상황 알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 은혜를 제시하는 거예요. 가나안이 정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을 모르세요? 군대도 아니야 이 사람들. 오합 지절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근데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줬다. 저 밀어내고 들어가. 왜? 하나님이 영적으로 지금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은혜를 못 깨달았어요. 자기들만 보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하시라 한 것은, 믿음으로 은혜가 와 있는 것은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랑이 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자꾸 우리 걱정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 쪽에서 노력할 일이 있어요. 결단할 일이 있는데 저 은혜는 너무나 커. 근데 그 일을 하려면 내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상황,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는 이렇게 그걸 다 핑계대는 거예요. 자, 한 예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이렇게 교회의 자매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신학을 공부해서 더, 제가 말하는 신학교 이런 거 말고요, 이런 신학의 커리큘럼이 있는 것을 공부해서 병신도 사역자가 돼서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이런 초청을 했어요. 뭐 목회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길들을 배워서, 믿음의 길들을 배워서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는 이런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초청을 했어요. 그분이 알아요. 자기가 알아. 그런데 뭐라 얘기한지 아세요? 거기 가려면, 거기 가서 생활하려면 장애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가 뭔가 하면 자기가 개를 두 마리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려면 개를 누가 돌봐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가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보기에는요, 너무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뭐 가족 중에 누구한테 맡기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요, 그것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게 뭐예요? 잘못된 우선순위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습지만요, 본인에게는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리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야, 그거는 우선순위에 그 한참 뒤에 문제인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최우선순위에 놨단 말이에요. 저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런 잘못된 우탄다라고 딱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돼요. 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세요. 은혜를 베푸셨고요. 우리가 결단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하지만 은혜와 믿음의 균형 가운데 해야 합니다. 자, 균형 가운데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은 뭘 강조해요? 은혜 쪽을 강조하고 있어요. 은혜 쪽을. 그렇지만 오늘부터는 뭐예요? 이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었던 은사와 재능, 실력을 은혜로 줬어요. 우리 다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아직 개발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런 은혜를 다 줬어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줬어요. 자,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은혜를 이미 온 거예요. 우리가 못 깨달아 그렇지 은혜가 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 쪽에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결합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독단적으로 결단을 내리면 또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그런 쪽으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냥 네,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그건 또 문제가 돼요. 자,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만들려고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가? 이제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은혜 영역이 없어요, 여기는. 은혜 영역 없는데 내가 임의대로 뭘 추진해.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거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는. 제 뒤에 가보면 알아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진 게 뭔지를 먼저 여러분이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공급해 놓으셨는지, 그분의 뜻은 무엇인지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영역을 내가 취하면 의미가 없다고 해요. 자, 잘 이해가 안 되겠지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자매가, 좀 비유가 좀 그래요. 어떤 자매가 이렇게 있는데 그 어느 사역자가 아주 훌륭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역자하고 자기가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분 벌써 결혼했어요. 근데 자기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통상 얘기하듯이 저 사람은 내 남편, 이렇게 믿음으로 취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거요? 틀렸죠? 틀렸죠, 그거? 예, 사람들이, 믿음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믿음의 길로 배우는데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데 그냥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 했다. 그것만 강조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뤄놓은 게 뭔지, 뭘 공급해놨는지, 하나님 뜻이 뭔지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하면 그걸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자체도 몽롱하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 무엇이든 된다 그랬지? 아, 그럼 오늘 저녁에 은행 털자.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저 은행 털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은혜 아니죠? 은혜 바뀌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믿으면 된다. 이것을 그렇게 적용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쪽에서 올바른 반응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믿음에 잘못하고 있는 영역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는 뭐예요? 은혜에 대한 반응은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주어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근데 반응할 때 어떻다고요? 장애물이 뭐라고요? 우선순위 놓치거나 환경 보고 나 못하겠는데요? 이러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은혜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냥 믿음에만 강조해. 믿음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런 쪽의 분위기예요, 지금 이게.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분위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만 강조하는 부류의 오류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반응하시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데, 자, 믿음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놨어. 그래서 내가 막 계획을 짜가지고 하나님을 그리 불러들이려,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라고 해요. 그 잘못 착각하는 거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자,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은 것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반응하는 게 믿음인데, 은혜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뭘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반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초래한 오랜 오산인데, 그게 뭔가 하면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바쁘게 만들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동받아서 우리를 도와주게 하세요. 이런 식의 운동이 있었다고요. 그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 뭔가 해주시겠지. 이것도 저런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철학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날 도와주시겠지. 이게 저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그랬어요. 구약은요,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잖아요. 이 땅에 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간구를 해.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줬어요. 구약은 그랬어요. 신약은 어떻다고요? 이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여기 와 계세요. 이 땅에 와 계세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아직도 구약적인 개념이 있어가지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를 개척해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신 것 같아요. 왜? 나는 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셔. 이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미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려고 십자가의 사건을 다 만들어 놓고 다 은혜를 베풀어 놨어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근데 그런 개념을 모르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이런 식이 돼버린다고요. 이거는 너무도 잘못 나간 신앙이라는 거죠. 조금 이 구분 되시죠? 혹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저런 식의 생각한다면 이젠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나님께 공을 들이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지. 아, 그렇게 말은 안 해. 우리는 십자가 복음 얘기해요. 하지만 이 마인드는 어떻다고요? 계속 공들이는 신앙이에요. 아닌 거예요, 그거. 그거 철저히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일들을 하는데 그냥 제가 정답만 말하면 이해는 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가 길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방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제거하는 작업을 해요. 가치관을 바꾸는 거. 그래서 천천히 하는 거예요, 지금. 했던 거 또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바뀌어져요. 확 달라져요.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옛날 방식으로 계속 하나님께 대하는데,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행하는 믿음의 길이 있다고 해요. 우리는 그 길도 팽개치고 그 길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구약의 방식이에요. 신약의 방식은 달라요. 그래서 믿음만 강조하는 부류는 어떻다고요? 그냥 우리가 계획 짜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오셔서 도와주시겠지. 이런 식의 생각하는 거, 그 틀렸다고요. 그거는 진짜 잘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누굴 보고요? 야곱의 약복강 씨름. 그걸 생각하고, 그래, 좋아. 하나님과 씨름해서 내 이기리라. 그거요?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자, 움직여야 하는 분은요, 하나님이 아니세요. 왜? 하나님이 이미 움직였어요. 먼저 움직이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예수님을 통해 이미 다 움직여서 완성해놨어요. 이제는요, 더 이상 손댈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길을 제시해놨고, 은혜를 다 부어놨어요. 다만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저런 개념을 모르니까, 왜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왜 안 도와줬냐? 다 준비해놨는데, 너 믿음으로 반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야속하고, 나만 싫어하는 것 같아.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것 같아. 그런 식의 방식에 우리가 지금 잘못 신앙을 생각한다는 거지. 자,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여 일하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왜? 다 해놨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몸에 질병이 왔어. 제가 수차 말씀드리잖아요. 질병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렇더라고요. 질병이 왔는데 내가 빨리 믿음을 깨닫고 믿음의 길로 가면 질병을 이겨요. 이깁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서서히 자라. 근데 질병이 더 빨리, 속도가 빨라. 그럼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치유되는 길을 열어놨어요. 혹은 은사로 치유되는 길도 열어놨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은사로 치유되는 길이 사람이 없어. 사역자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음으로 서야 돼요. 또 은사로 치유받아서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서야 건강 유지해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믿음으로 서는 길을 배우면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가는 길을 천천히 가는 거야. 그럼 병에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 그러면 내가 천천히 가더라도 병을 이겨요. 근데 문제는 병은 더 빨리 간다고요. 진도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빨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돼. 이런 사람. 아, 진짜예요. 그대로 있으면 망해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런 치유를 주셨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사생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배워야 돼요. 빨리 터득해야 돼요. 그럼 이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아서 전진하는 이런 길들을 집중으로 해야 내 믿음이 병이 진도하는 것보다 더 빨라서 이겨요. 근데 그렇게 안 해. 그러면요, 의사들 도움 받아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자, 무슨 얘기 이해되셨죠? 예.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이미 다 해놨다고요. 다 해놓은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데, 믿음이 자라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 해놓은 것을 빨리 알고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럼 승리해요. 그게 질병뿐만 아니라 가정 문제라든지 재정 문제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다 동일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래서 믿음은 이미 공급된 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준비해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미 공급해놓은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걸 취해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미 공급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밖의 것은 우리가 못해요.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래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요 내용만 내 식으로 받아들여서 저 집 내 거, 저 자동차 내 거 기도하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저런 식으로. 아시겠죠? 남의 남편 내 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예, 그런데 사람들이 저거를 오해해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뭐예요? 은혜로 주신 영역에서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영역에서 저렇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가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부흥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우리 예전에 많이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님 부흥을 보내주세요. 부흥을 보내주세요. 이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부흥의 모든 원동력을 성령을 통해서 주셨고요. 지금 다 준비해놨어요. 사실 그래요. 근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다만 필요한 거? 우리 안에 있는 내적으로 역사한 성령이 있지만 특별히 구약에 역사했던 위로부터 나르는 능력의 성령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 사람들을 손 얹으면 즉시 탁탁 낫는 거. 이런 은사들. 이런 건 필요해요. 그런 거는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저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개념이 은혜와 믿음의 균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뭔가 하면 우리가 막 모여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됐으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하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자. 그래서 회개운동 막 해요. 정결한 운동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오셔서 역사할 거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저런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 하면 그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정말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 능력을 아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개념이 어떻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니까 우리 죄가 많아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야, 분노하신 거야. 그러니 우리 회개 운동을 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오시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신약의 방식이 아니에요. 구약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런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도요. 우리가 신약의 개념으로 기도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저는 어떻습니까? 저런 식의 기도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인데요. 저 신약의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묶고 끊어버리고 무찌르고 이런 기도를 주로 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연구해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벌써 와 있어요. 은혜로 와 있어. 근데 사단이 여러분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에게 명해서 너 손 떼. 너 손 떼. 왜? 우리에게 권세 있잖아요. 예수 이름도 주셨잖아요. 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아서야 돼요. 근데 그 일을 안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사단은 계속 와서 때려. 계속 얻어맞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 뭐라 그래? 야 내가 다 줬잖냐. 너가 믿음으로 반응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그 부활의 능력들을 와 부어놨어요. 우리가 이 길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요. 요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우리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공이야. 빵이야. 그게 하나님 뭘 줘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하늘이 신령한 복을 다 줬어요.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된다 했지. 요거는 은혜 영역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공급해 놓은 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해 놓은 것이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다른 접근 방법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완성된 일이라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앞으로 될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치유의 권세도 주고 이런 능력도 주고 예수 이름도 줬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이걸 가지고 싸워야 되겠구만. 그래서 대상이 이제는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고요. 원수가 대상인 거예요. 접근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그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돌아서서 이 원수야 손떼. 이렇게 해가는 것이 우리 접근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해놓은 것을 우리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못 깨달으니까 옛날 구약식으로 자꾸 했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요, 애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금식을 하고 또 철화를 해야 하나님 움직이실라나?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다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서 반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으면 이제 필요한 것은 그분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 안에서 우리는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 해주셨네 믿고 이제는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가졌습니다. 뭘 가졌는지는 몰라.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는 믿음의 일들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영역은 이제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예, 찬양드립니다.